Okay, good. Well, good to see you this morning. More people in the sanctuary.
It's always good to
worship together with the fellow brethren in one place physically.
언제나 함께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장 12절부터 26절을 함께 배움으로써 이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이며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도행전 2장을 제가 함께 공부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임을 저는 또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 가장 처음 나온 단어는 then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그때의 그 후에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로서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사건들이었다면 12절부터는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많은 교리적인 중요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교리가 다른 교리, 즉 동정녀에서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같은 이러한 교리들에 비해서 자주 설교에 사용되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이러한 모든 진리에 대한 확증이며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증거이며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쓴맛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서 오셨고 영광으로 돌아가셨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교리적으로 중요하며 영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주님의 천사들의 복된 선포를 들었던 제자들에게 바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갈 시간, 예수님이 육신으로 더 이상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지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는 어떻게 죽었는지 또 새로운 사람이 열두 사도의 한 명으로서 어떻게 뽑혔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의 시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52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과 함께 보므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떠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매우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는 육신의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열두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그들을 낙망하는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과 이 장 그리고 마태복음이 아멘과 함께 끝나는 것은 인상적입니다. 이러한 아멘의 말씀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신령한 약속에 대한 확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헬라어 필사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현대 번역본들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신 것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간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남아있기 위해서 떠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구절로부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신 때는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는 경배와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게 돌아가 아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현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육신의 예수님을 잃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그들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돌아가는 여행은 바로 목적이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놀랍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각기 알맞은 길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자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장소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정도의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규빗 혹은 약 1km의 거리로 민수기 35장 5절에 비추어서 출애굽기 16장 29절을 해석함으로써 기말하게 계산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민수기 35장 5절에서 레위 사람들의 목초지는 6개의 피난처 도시 중 하나에서 2000 큐빗의 반경으로 정의됩니다. 민수기 35장 5절 맞습니다.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 큐빗, 남쪽으로 2000 큐빗, 서쪽으로 2000 큐빗, 북쪽으로 2000 큐빗을 측량하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아멘. 이러한 2000 규빗의 기준에 맞춰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이 1km 거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계속 성전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한동안 성전 예배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한동안 성전 예배에서 그들 자신들을 분리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도로 시작함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첼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첫째로 이것은 바로 믿는 신자들이 함께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특별한 제자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고난을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떱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 기도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의 주된 사역은 바로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은 기도로서 기다리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제자들이 기도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방법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이 충족될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를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다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한 장소에서 함께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락방의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보관하셨던 곳으로 추측해왔습니다. 혹은 부활절에 제자들 중 일부에게 나타나셨던 방과 같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방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속해 있다는 것 또한 암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또한 제자들이 교제와 서로 간의 격려를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 장소에 모였던 것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고립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연합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계속했습니다. 헬라어로 합심하다는 말은 두 가지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함께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것과 열정이 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실 성령님의 약속을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열정에는 연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의 추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과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때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연합된 마음은 그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서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그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말로 이야기할 만한 요점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회중들께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러한 갈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분열을 겪지 않았던 교회나 개인들을 제가 생각하게 그만큼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그들의 이러한 고백 또한 진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의 연합된 마음을 즐기지 못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연합된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도 제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셔야 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분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깃발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이 연합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떠나오시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그들은 연합된 마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있어서 굉장한 성취입니다. 그들은 겸손하고 서로에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낮아짐이 없다면 어떠한 그룹도 회중도 연합된 마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들과 형제들 그리고 여성들 또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층과 차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 제자들은 기도했고 그리고 더욱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자유롭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했음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님,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도하십시오. AGA 고든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기도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함께 기관으로 점점 형성되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관으로서 교회로서 기관으로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사도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12명의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렸던 12번째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인 가룟은 유다가 유대 남쪽 지방에서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유대 지방에서 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다는 12명의 사도에 포함되고 제자들 사이에서 회개 담당자로서 섬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자였거나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서 도둑으로 불렸습니다. 유다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결국 유다를 기만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배신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유다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7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르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고 뉘우치게 되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에게 지급한 은 30을 성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매달렸던 그 사지가 벼랑 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죽은 그런 사지의 몸의 무게가 사지를 부러뜨려서 몸이 그 벼랑으로 곤두박질치고 부딪히고 내장이 다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최후는 매우 슬펐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말씀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제가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구약을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성령 강림의 이런 이 시기에 베드로는 굉장히 성경에 많은 것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많은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정말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였고 열심히 그것들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17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쓰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베드로는 첫 번째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베드로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허물이 많이 보였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최고의 자질과 어떤 정도의 완벽함 때문에 선발된 것이 아니라 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 나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이 가신 곳들로 베드로를 데려가셨습니다. 일부 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이고 사적인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 역할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장로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열두 대자가 될 사람을 자기가 선택하여 임명하지 않았음도 보아야 합니다. 그 대신 베드로는 1장 15절에 제자들 120명에게 12 제자 중에 새 회원을 선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한 것처럼 제 생각에 장로교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로교로서 다른 재직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포함한 다른 재직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절대 권력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의 지도력의 주된 목적은 가룟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를 선출하여서 열두 제자의 연합체를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맨 베드로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로 선출할 두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교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후보를 선출하고 합니다. 여기서 이 둘을 추천했던 그들이 누구인지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120여 명의 남자들과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은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요셉이었으며 이 사람은 성은 유스도였습니다. 바사바는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유스도는 정의를 뜻합니다. 마띠아는 마띠아스를 짧게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리더십의 필요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사, 장로, 집사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그리고 목사님은 어떠한 고용인과 고용주로서 묘사되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직업의 이름과 어떤 그런 타이틀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에서는 그런 어떤 직함에 대해서 또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고용인과 고용주로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떤 제안을 갖게 합니다. 모든 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이렇게 다른 성경, 구약의 성경을 베드로가 이용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통하여서 이 인용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는 것은 미리 구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또한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책입니다. 특히 앞에 이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은 시편 41장 9절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배반자에 대한 참고 구절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의 인용입니다.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배반과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큰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락방에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의 인용은 바로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던 것이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베드로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신실하게 공부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베드로의 메시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체할 후보자들은 자격 조건을 반드시 충족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열두 사도의 임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이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로서, 교회의 터로서 매우 독특하고 특권 있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도들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그런 자격 조건들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적용 요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와 두 명의 후보자를 보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다지 놀랍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메시아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자신의 열두 제자들을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가거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두 제자들의 새로운 임무는 예루살렘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사도의 계승 문제와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적 계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이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본적인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에 나타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한 것은 예수님의 그전 방식과는 좀 달랐지만 이것도 예수님의 신령한 뜻에 따라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들은 잠언 16장 33절에 나타난 대로 고대에 행해지던 제비를 뽑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즉 제자들은 사도들은 기초를 세워준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고 몇 달 후에 열두 사람을 사도로 임명하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특히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복음에서 부활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부활의 선포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메시지에 대해서 이후에 공부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복음을 선포한 것을 많이 공부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 언제나 바로 복음의 중심이 됐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부활의 복음이 그들이 전파한 복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 당시에 있어야 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활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이며 토대가 됨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과 성령의 오심의 기다림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능력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기 위한 뿐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께 배워왔던 것들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은 성령의 일하심의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관행을 따라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출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유다의 자리를 메워야 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는 신학시대의 규범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성령 강림 이전에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에 대한 많은 표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는 다른 신학 종교의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반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두 제자의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열두 제자만을 사도로 여기고 마띠아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외에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열두 제자 외에 사도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 또는 예수님의 사절들의 큰 무리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사도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이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말씀을 참조하지만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직에 대한 논란은 바울의 시대에서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타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무엇인지에 관해 널리 인정된 특정한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의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사도가 되는 작용 요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의 사도직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위에 나열된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승천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 또한 이러한 자격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수고를 해야 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신자들이 그의 권위에 도전한 이유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느냐?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주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계시를 받고 듣고 받았음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직을 변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룹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연결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거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이 가룟 유다는 이 지구를 걸었던 최고의 성경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전파된 진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도 진리가 완벽히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떠한 다른 좋은 것들도 이 이상 유다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더럽혀져서 더 이상 기록된 말씀의 비판적인 사역과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내면의 인간은 악마 자신의 편리한 거주지가 되어서 배신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점차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한 명이 이뤄졌고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의 관점으로 보았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명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졌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들은 말씀을 찾아보았고 그들의 성취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의 영적 관점에서 어떠한 것도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도 이러한 섭리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함으로써 신약의 교회는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백성을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재직들을 후보를 선출할 때 기도로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함께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라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잘 알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 더욱더 믿음이 강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알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통찰력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